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88면 신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짐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는 차이점이 있죠. 특별히 신약 교회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특정한 인물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정말로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진 마음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무기를 취하는 것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은 용이라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든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든지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용 앞에 어린 양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예수님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콜록거리고 있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용과 무시무시한 짐승들 어차피 우리는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쟁취가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거대한 용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기도죠.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늘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죠. 그는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죠.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곳에 불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한 발자국 딱 내디디게 되면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약 시대에 성령에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려면은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개인 개인 머리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문에 좀 더 정확하게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용된 혀, 이 혀는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우리 이 혀를 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혀가 표현해내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와 언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즉 글로사,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것이 제자들 머리 위에 임했을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셨다, 말을 할 수 있는 이 언어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혀이겠습니까? 바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언어, 그 말씀,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까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다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혀와 성도가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혀와 성도가 만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옥스퍼드 대학교 종교 시험 문제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때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명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 한 줄의 답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 그 답이 역대적으로 가장 탁월한 만점 답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한 줄의 답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고 하는 답이었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포도주로 바뀌어졌죠. 물과 같이 맹맹한, 냉랭한 이 제자들이 주인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들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의 불과 같이 같은 혀를 말하는 거죠. 자, 이 혀가 임했으니까, 예수님의 혀가 임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이들이 해왔던 언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은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입을 열었더니 글쎄 아주 놀라운 말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입이 다 열렸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정도로 입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 달리실 때에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갈릴리 촌사람들이었던 이 어부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말을 시작했죠. 소곤소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이 입을 열어서 크게 외쳤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말 못하던 사람들이 입이 열리면요, 살맛이 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을 하나도 흩으로 듣지 아니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을 하시고 기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고개를 들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책에 기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록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기록을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록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의 기념책이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책이 너무나도 얇게 있으면은 우리 잘못 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꺼워서 기념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고, 너는 너의 일생 전부가 나의 기쁨이었다고 내가 이와 같이 기념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언어들을 기록을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말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들, 미워하는 말들을 탓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그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씻겨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면은 주님께서 다 기록을 하시는 거죠. 네,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셨던 그 기뻐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께서 혀와 같이 임하셨는데 제자들이 입술을 열어서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좀 이 일을 좀 내가 한 이 일을 자랑스럽게 좀 많이 이야기해다오 하셨던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내가 행한 이 큰 일을 보라. 그리고 이 일을 너희가 나가서 이야기를 해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살아나셨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 사도들은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내용을 증거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아마도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치도록 나가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성도들도 나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누구에게나 이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죠.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뛰쳐나와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한탄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말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한번 죽어보십시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보지 않고 이 육신의 죽음도 보지 않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루했다 그랬죠. 이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들이 나가서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나 우리도 죽지만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나가서 증언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싫어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돌아왔었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어떤 에피크로스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 도시에 갔는데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말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소동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논쟁하면서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으면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늙어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롱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 같아도 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뭐 애들이라 하는 소리를 왜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4장 21절에도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오직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도 살아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이것 때문에 잡혀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가셔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친구야, 죽어도 사는 길이 있어. 무슨 소리 하냐?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나가서 이 다양한 반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가서 그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부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이야기를 나가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스승님이었죠.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는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1년에 꼭 한 차례 이상은 찾아가셨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사은회를 하면서 축복하고 또 목사님 우리를 일일이 꼭 안아주시면서 득담도 해주고 하셨습니다. 올 1월에는 우리 전체 교육자들 다 같이 가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은혜의 수련회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입에서 산소 마스크를 떼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떼었더니 목사님 이렇게 달라고 침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누우셔서 3시간 정도 주무시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우리 전국에 있던 수영로 출신 담임 목사들이 다 울었습니다. 카톡방에 슬픈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마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저절로 제 얼굴에 미소가 좀 지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로 갈 때 4시간 올 때 4시간 가면서 오고 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큰 위로와 평강을 주셨는데 마음은 허전했지만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아마도 제일로 사랑하실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을 감고 보니까 이제 육신은 그저께 이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눈을 뜨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입성을 하고 보니까 평소에 함께 알고 지내셨던 옥하는 목사님도 거기에서 만나셨을 것이고 또 하용조 목사님도 그곳에서 만나셨을 거고 그동안 또 목사님의 손으로 장례를 치루었던 수많은 분들을 그 천국에서 다들 만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에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살아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도 직접 보았죠. 그래서 나가서 전했습니다. 희롱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올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 마음속에 깊이 박혀질 겁니다. 죽어도 산다고? 죽어도 산다고? 그러면 내가 병들어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인가? 내가 늙어서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인가? 사람들은요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린 애같이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 이 큰 일을 반드시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셨던 성령이 임해서 말하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을 할 수 있다고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만 외쳤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외쳤을 때에 교회에 놀란 일들이 있었죠. 힘이 생겼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졌고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은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입을 열어서 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감옥에 끌려가서 넘겨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말을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 말들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해서 넣어주시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는 이와 같이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너무 얌전하고 너무 힘이 없고 점잔만 빼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가족에게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 해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반응이 오면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이야기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